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Exodus chapter 13, verse 17 through 22.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만날 분도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뭐 굉장히 우리가 바빠요. 직장이 꼭 있고 없고 사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 그렇게 바쁜지, 예, 바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젊을 때는 세상이 빨리 안 간대요. 그건 왜냐면 사람의 심장 박동이 빨리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이 빨라지는 것은 우리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니까 세월이를 앞서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살아갈수록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바쁘고 할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움직여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다 할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몸이 아프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 중에 40대 형제님들이 곧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옛날에 그렇게 쌩쌩하던 분들이 나이 40쯤 넘었다고 남자들이 아프대요. 저보고 어르신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픈 거 아픈 거지 뭐 어떻게. 왜? 무리하거든. 펄펙한 남편, 펄펙한 아빠 되기 위해서 무리하거든요. 그러나 다 못해요. 할 일은 많은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선택을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이 되고 내 인생에 혹은 우리 가족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가장 좋은 the best choice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해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야 누군가가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리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어떤 때는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은 그렇다죠. 어머니 아버지가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환갑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보고 싶을 줄 알았는데 더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인생에 할 일은 많은데 혼자의 능력으로 혼자의 지혜로는 어떻게 100% 완벽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를 좀 도와주고 누군가를 나를 좀 리드해주고 누군가를 나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도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 어떤 기계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좋은 선택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보면요, 무슨 뭐 엄청난 블로그들이 많이 떠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막 인터넷을 막 찾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정확한 또 제일 좋은 선택을 하기란 역시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방황을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Oh God, I'm not perfect. Help me, guide me. Give your wisdom and your strength.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해놓고도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전혀 달라서 의심하게도 되고 때로는 불평하게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꼭 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직업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직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 사람 이거 내 와이프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내 남편 맞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왼수예요 왼수. 자꾸 우리는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지요. 하나님은 참으라 하지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지요. 근데 복장은 터지지요. 세계의학사전에 새로운 병이 등재가 됐대요. 화병. 한국 사람에게 있는 병이래. 화병. 다른 나라에는 없대요. 한국 사람들만 있대요. 화병. 화가 났는데 그걸 못 풀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없는데 또 풀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됐다? 화병. 자만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뼈가 마른대요. 뼈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해놓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욕심에 치우쳐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절규합시다. 우리 서로 모른 척하고 삽시다. 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혼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요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냐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제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그만큼 우리를 간절히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분을 나의 리더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인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최고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하나님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또 따르는 방법은 뭐냐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죠 리더가 리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로워가 팔로잉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날 때에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더라도 따라가는 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라도 엄마 아빠 손 뿌리치고 그냥 누워서 막 울면은요 그거 참 곤란하거든요. 그러나 순전하게 잘 따라오게 되면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서로 간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예비되고 예정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인생을 통해 경험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그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리더로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인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따라해 보십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으라. 한 번 더 집중하셔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목소리도 아름답게 좀 목을 가다는 거 따라합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으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혹은 후회하여 이렇게 됩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어를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통역하는 자매님 그냥 잘 따라오십시오. 컨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30년이 지나면 그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약속을 거듭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보이게 하시사 바로 황제의 항복을 받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놓아주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는 그 길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니 뭐니 이런 큰 나라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많은 루트가 있어요. 북쪽으로 가는 루트, 남쪽으로 가는 루트, 뭐 중간으로 가는 루트, 여러 가지 루트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길은 어떤 길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17절 다시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이 어디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 가는 그런 길인 거예요. 북쪽으로 해서 저 지중해 바닷가로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나와서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서 가면 제일 가깝고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바다 얼마나 이뻐요. 지금 지중해요. 사우디아라비니 뭐 아랍 연합이니 많은 중동의 국가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관광지를 만들고 심지어 인공 스키장을 만들고 여러분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바이 이게 세워진 그 바닷가 보시면 어때요? 에메랄드 바닷빛에 바다 깊이도 점점점 낮아지고 투명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바닷가가 있으면 근처에 우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아시스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안전하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가다가 그물 던지고 낚시해서 바닷고기 잡아 먹으면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 안 고파요. 우물이 가까우니 우물을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자수 밑에서 야자수를 먹고요. 그늘에 피했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길이 누구의 길? 17절에 블레셋 팔레스틴.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친한 것 같아요. 덩치가 좋고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해안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정세에 대해서 근동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안바닥에서만 맨날 살았기 때문에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하나님이 미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면서 그 전체 지역을 이미 꿰뚫고 있는 모세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40년 동안 모세를 미리 미디안 속에 그 광야에 내보내갖고 그 일대를 양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어디 사는지 이미 다 알게 하신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옛날에는 왕자인데 지금 이렇게 시골의 촌부 촌뛰기가 됐으니 카우보이나 하고 이게 내가 뭐냐 이러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털사에 살아야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봬도 미국에서 52번째로 큰 도시래요. 누가 콕 울면서 웃어요 지금. 자, 여기가 낙원이다 선포하면 낙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마치고 산 위로 맨 처음에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는 코스인데 2월 달 말이니까 춥죠. 위에가 땀 범벅이 돼서 올라갔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서 휴식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데나 절퍼가고 누웠는데요.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게 낙원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바닷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가까운 길이고 그 길로 가지. 하나님이 그 길로 안 보내시고 오늘 보니까 어디로 보냈다고 돼 있어요? 정반대 남쪽으로 보내네. 그것도 이게 뭐냐? 왜 우리를 이리 보내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에요. 야, 이 듣자니 바닷길로 간대. 야, 이거 북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 바닷길로 가는 것 같아. 야, 이거 좋다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빠꾸 이러는 거예요. 빠꾸가 뭐죠? 백. 옛날에 그 버스 탈 때 차장 누나들이 하도 빠꾸 그래갖고 저한테는 이게 백이었어요. 오라이 오라이 빠꾸 오라이는 뭐예요? Alright 이거 빠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빠꾸 줄져가다 갑자기 빠꾸 그러니까 백했다고 백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참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하실까 좀 의구심이 들었지만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14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또 한 번 하나님이 거기서도 또 빠꾸 해가 또 바꾸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일로 가게 하시나?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하십시오. 왜? 여태까지도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있었다 없었다? 틀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만큼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살면서 하나님한테 칭찬도 받고 얻어도 맞고 그러고 살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니까 가까워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하는데 자기는 결혼해서 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더니 아니래. 자존심 상해서 안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싸움 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데 그래서 7년 동안 안 싸웠는데 죽는 줄 알았대. 싸우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네.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면 자기로 볼 때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금 터키 지역을 향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터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들어. 저 북쪽 지역은 잘 안 가봤어. 더군다나.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지역이겠죠?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의 생각은 동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북쪽으로 곧 유럽,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라 유럽을 먼저 복음화하라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는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를 통해서 저 이탈리아를 통해서 지금으로 합니다. 저 스페인까지 한 바퀴 삥 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전해지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전해져서 오늘날 세계 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아무리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도, 아무리 신실한 사도 바울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빨리 없애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과 내 차이가 멀어졌다면 빨리 갔다가 붙여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가다가도 멈추고 하다가도 멈추고 그를 다 갔어도 그만시다 빠꾸 그러면 뒤로 돌으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돌쳐서란 얘기는 역시 빠꾸 하란 얘기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곳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뭔 지명인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북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가게 하고, 남쪽에 또 이렇게 해안가를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할 줄 알았는데, 오, 하나님이 홍해 앞바다에 가서 텐트를 치라고 하네. 그 지형이 어떠냐면요,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양옆에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진을 치면은요, 누가 쳐들어오면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산으로 뛰어 올라가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백성들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아니, 배도 없는 바다에 우리를 왜 여기를 갖다 텐트를 치라고 그러나.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산으로도 갈 수 없고, 가자면 굳이 우리가 도망 나온 애굽으로 곧 이집트로 가는 길밖에 없는 이 지역에 왜 굳이 우리를 텐트를 치라고 하나? 고개들을 갸우뚱 갸우뚱 하는 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황제의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뭐하여?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혹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가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잡히기 힘든 데 있든가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모습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양쪽에는 산. 그냥 앞으로 쳐들고 쳐들어가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는, 야, 다시 잡아오자 하고는요, 세상에 특별 병거 600승에다가 마차요, 말이면은 마차, 그 병거 하나가 있으면요 수백 명을 혼자 이길 수 있는 지금의 탱크와도 같은 거예요. 그게 600승. 특별병거가 600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모는 거예요.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병거까지 다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아니, 왜 여기다 우리의 텐트를 치게 하나? 왜 여기에 머물게 하나? 이게 좀 불안한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죠. 9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 미친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곳에 군대가 때로 몰려오고 있는 거야. 이것들 다 잡아들인다. 죽이든지 잡아들인다. 그럼 10절에 가서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여러분 우리 그런 때 없습니까? 뭐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아. 꼭 안 좋아. 여기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없어요? 예? 뭐가 이상하고 안 좋을 것 같으면 꼭 안 좋아. 이상하게 나쁜 예감은 딱 맞아.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없어요? 11절에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곧 묻힐 데가 없어서 이런 얘기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모세를 원망해서 하는 거예요. 야, 무덤 묻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할 거야? 그 전까지 모세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조다요 지도자요 했던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번쯤은 참아드리고 한 번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에게 뭡니까? 혹은 주의 앞에 신실한 자들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목사님 이게 뭡니까? 혹은 여보 혹은 집사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어요.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눈 딱 감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듭될수록 이건 못 참겠는 거예요. 특히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 속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참기 힘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아니 여보시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모세가 저들에게 권면하는 대로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너희는 목격하라고. 너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꼭 손으로 뭘 해야 발로 뛰어야 뭐가 되는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이 다 우리 훈련시키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발발이 뛰어다녀도 하늘의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바람과 온도를 맞춰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미국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앞에서 저들을 인도하셨던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저들에게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시냐면요 1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군대가 거의 미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더니 저들 앞에 앞서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딱 오더니 애굽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포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서 저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이 아무리 튼튼한 병거도 말도 못 나오는 거예요. 바퀴가 벗겨져 나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래야 쫓아올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바람이 밤새 일으키면서 벽이 되었으더니 아주 마른 길처럼 축축한 길이 아니에요. 축축한 길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마른 길이 되어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앞에 흐름으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예표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가르셔서 그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천국의 땅을 가시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가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저들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지중해 연안으로 그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의 뜻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가장 타당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죽음의 바다 앞에 정말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그 산과 산 사이에 몰아넣으셔서 꼭 죽을 것처럼 예굽의 군대가 몰려와서 저들을 다 죽여버릴 것처럼 하는 상황까지 몰아넣으셨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발걸음을 저들의 힘을 쏟아서 지중해를 통해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저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우리의 지혜로 했다. 하나님 별 필요 없으니까 이젠 가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옵니까? 다 때려 엎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옵니까? 이건 아니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참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 이 위기를 통해 나를 더 뜨겁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오늘도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예배를 오시려면 5시 아니 그 이전에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사업을 운영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꼭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남들은 이 시간에 다 자는데? 내가 수요예배를 꼭 와야 되나? 남들은 이전에 다 쉬는데 내가 이 구역예배를 꼭 가야 하나? 남들은 이 주말을 즐기고 있는데 내가 주일예배를 꼭 이렇게 52주 착실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한두 번쯤은 쓱 빠져먹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얘기 딱 하니까 벌써 아이 또 잔소리네 뭐 이러는 표정이. 잔소리가 많은 집안에 아이가 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한 번쯤은 아니 몇 번쯤은 따라갈 수 있고 웃으면서 넉넉하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했다가 그것이 길어지고 또 반복이 되면 Why me? 왜 나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레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거나 원하지 않는 일들, 경험하지 않는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얼마 전에 달라스 세미안교회 최병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두 시간을 운전을 해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부부가 있었대요.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가족이었대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어린아들을 사고로 인하여 잃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에도 상처가 됐던 모양. 그래서 2주에 한 번 나오던 분이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분들이 두 달에 한 번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더니,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교인들이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두 달에 한 번 나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것이 2주에 한 번으로, 그래서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철회예배까지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그 설교 중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면서 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을 멀리서 멀리 내어놓고 사는 입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의 모든 것을 알면서,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 나오지 않으시고 멀리 이사 가셨습니다만, 참 자기 자손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지 그것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참 울면서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인데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도 사람들에게 몰매맞고 찢기고 침뱉음 당하고 몸처럼 망하고 가시관을 씌워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돼. 왜 그분이 그래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진 거지 그분이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다 밝혀지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한 생명 바쳐서 수많은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두려웠어요. 주님, 내가 꼭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이래야 합니까?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실 때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네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 두 번쯤은 눈땅 깎고 순종했다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서 혹은 엄청난 유혹을 맞아서 그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라 할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니느웨 백성이면 자기의 원수예요. 조상 대대로 얼마나 많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지 끔찍한 원수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라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어떡합니까? 요나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매번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옮기셔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저들 애국병사들이 저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 수양의 기름진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순종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매번 언제나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시고 그래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전에 그 앞서서 행한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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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선행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혼하고 초태생은 곧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뽑아 나오셔서 데리고 나오셔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는 날을 주시면서 이 날을 항상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면 나의 구원함을 너들은 기념하고 감사하라 하면서 더불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안의 첫 태어난 아들, 너희 집안의 첫 태어난 짐승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데려가서 뭐 잡아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고 네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다 이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특히 이 고대 문명에 있어서 여러분 큰아들, 이 장자는 뭐에 대한 의미죠? 집안의 리더가 될 자입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뭐 많이 평등해지고 첫째 둘째 이런 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아들 딸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당시만 해도요 이 큰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리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을 리드해 가게 돼 있었어요. 동생을 막론하고 그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큰아들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짐승들도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난 수컷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권세를 갖잖아요. 한마디로 이 말을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리더십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리드하지 말고, 인간들이여, 너의 인생을 네가 리드하지 말고 네가 리더가 되지 말고 내가 리더가 되게 해라. 너의 리더십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큰 아들로서 큰 수컷으로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고 모든 것을 리드하는 그 권세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몰랐죠. 이 길이 40년에 될지 몰랐겠죠.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 수백만 명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때에 한 리더 앞에 저들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저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리더십을 나에게 달라. 따라해봅니다. 너의 리더십을 나에게 달라. 바꿔 말해봅니다. 나의 리더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아니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시작하기, 인생의 우리 행보를 이제부터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이나 뭐 어떤 지혜를 주거나 능력을 주기 이전에 무엇을 저들에게 요구했냐면 너의 리더십을 나에게 달라. 네 인생을 네가 리드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는 또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10에 너희가 번 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10분의 1은 내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시킴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물질마저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경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서 그 삶이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첫 것을, 우리의 어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말씀하시고 강제하시고 안 되면 내버려 두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발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길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셨지만 끝까지 말 안 듣고 모압 산지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두 손을 뻗쳤다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비틀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갈렙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강제하시는 것 같고 권면하시는 것 같아도 내 중에는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것이 잘한 줄 알고 우리의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첫 아들과 첫 수컷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이런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이것을 다시 해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고백이에요. 말로는 쉬워도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야 합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과 리더 되심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자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가지겠다, 내가 다 누리겠다는 욕심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다 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너의 큰 아들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하는 아들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He gave us his begotten son.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보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을 달라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이며 동시에 이제부터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이 없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주님을 가지면 다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점도 단점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잘났으니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으니 나는 이렇게 못나게 살 겁니다. 냅둬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나의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드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맡겨라,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겼으면 맡긴 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맡긴 사람이 상관해봐요. 그 신경질 나요, 신경질. 아들한테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시고, 며느리한테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시고, 사위한테 맡긴 분도 있나? 사위한테 맡긴 분은 사위한테 맡기시고, 남편한테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시고, 아내한테 맡기셨으면 끝까지 맡기시고, 목사한테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십시오. 부장님들에게 맡겼으면 저도 끝까지 맡길랍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목회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도끼는 개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난 것도 못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이요, 주의 은총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십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짊어지고 가려 했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사온데,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성령기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인생의 리더자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의 리더십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